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이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 저 천국 가서 면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이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이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8장.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올리브 과수원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다. 그래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군인 한때와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횃불과 등불을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 내 칼을 치워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대장과 유대 사람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묶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 사람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여종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은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우고 불가에 둘러서 있었다. 베드로도 이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와 가르침에 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어떤 것도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틀림없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까이 있던 경비병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뺨을 쳤다. 그는 제사장님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틀린 말을 했으면 무엇이 틀렸는지 증거를 대어라. 그러나 내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그 뒤에 안나서는 예수를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그들의 말을 부인하였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이 올리브 과수원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소. 베드로가 다시 그의 말을 부인하자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 뒤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이미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 사람들은 부정을 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데리고 가서 당신의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겪을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귀띔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어났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 유대의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물음은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일러준 말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요. 당신을 내게 넘겨준 것은 당신의 동족이고 당신의 높은 제사장들이요.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왕권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내 왕권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 사람들이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요. 그러나 내 왕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로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는 당신의 말은 옳은 말이요. 사실 나는 왕이 되려고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소.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으로써 다스리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요. 빌라도가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유대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근거를 찾을 수 없소. 그러나 내가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 당신들은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시오? 그들이 소리쳐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바라바는 도적의 무리에 속한 자였다.
출애굽기 제10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의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리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돼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나타내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 가서 계셨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사는 곳임을 기억하세요. 그때 악마가 와서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시험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셨어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광야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팠답니다. 악마도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악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마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마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또 그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무엇인지 기억하죠?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악마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주는지 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악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한 번 더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에게 온 세상과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거기에 꼭 맞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도록 막히면 안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한다면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 선생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며 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의인 아벨에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너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책임과 벌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는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네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구나. 내가 몇 번이나 암딸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네 자녀들을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제 네 집은 텅 비게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라고 말할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탄식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타까움과 애정어린 눈물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극에 달하고 오히려 그러한 소경 같은 지도자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우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뵙게 됩니다.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진 인생들, 이들에게 영원히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지만 계속해서 그 보호 속에서 빠져나가기만 시도하는 자기 백성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지도자들, 주님은 연민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김받고 귀한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 오늘 이 안타까운 모습을 경계받으므로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보다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33절, 34절을 중심으로 이왕에 허락된 천국을 거절한다면 남는 것은 저주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제 주님의 책망은 비극의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도 역시 회개를 부탁하는 충격요법이지 참으로 저주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아니심을 볼 때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최초의 범죄를 이 역사 속에 가지고 들어온 뱀은 악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특히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싫어하는 욕설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유순하시고 사실 그들을 죄의 저주에서 찾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죄악의 종자들에게는 조금도 용서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주받을 자에게 복받을 것이라고 결코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언제나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이 책망의 교훈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내용에서 보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인류에게 끊임없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를 닫아버린 백성들에게는 벽에다 부르짖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사도행전 7장 5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는 귀는 참으로 주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이나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의로운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귀를 크게 열어 들을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서 저주가 아니라 복받는 사람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5절,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피를 보상하시고 그 악을 행한 자들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죄는 죄대로 형벌하시고 의인은 의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인용된 두 곳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 4장 8절에서 아벨과 마지막 성경인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 스가랴의 의롭게 순교한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보내셨던 죽은 의인들 모두를 통틀어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에 자신들은 동참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조상들이 모든 죄가 다 함께 그들에게 진노로 부어질 것이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진노를 쌓는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으니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의인으로 살아서 복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품을 거절하는 약속의 자녀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순종치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는 이제 안타까운 탄식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3장 34절 35절에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19장 41절에서 44절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 곳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셨기 때문에 멸망할 약속의 성에 대하여 이처럼 안타까워 하셨을 겁니다. 이방 로마의 말발굽에 허물어질 것을 내다보시는 주님의 가슴에는 안타까움과 가련함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만약에 간악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한 결과다 라고 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한 사람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살기를 바라시는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멸망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님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어미달기 병아리들을 몰고 남새밭 가나 마당가에서 벌레들을 찾아서 먹이다가 만약에 강아지라도 옆에 올라치면 병아리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품고 목에 털을 곧게 세우면서 대항하고 강아지는 기겁을 하고 꽁무니를 뺍니다. 이것은 비단 강아지에게 뿐만 아니라 가끔 독수리들이 위에 날 때도 마찬가지고 소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염소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어린 새끼들을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은 무서운 어머니의 보호 본능을 보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품으려 했다고 비유를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은 아브라함 이후 자신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수없이 회개를 요청하셨지만 한 번 삐뚤어져 버린 그들의 신뢰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거역을 통해서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인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 지혜를 봅니다.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결국 어머니의 보호의 품을 스스로 떠나는 병아리들은 그것을 노리는 주변의 동물들에게 희생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는 암딸기 병아리를 품는 것에 비교될 수 없고 또 완벽하지만 그러나 사실 마귀 사탄은 그 품속에 있는 병아리를 노리는 다른 동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유약함으로 흔들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간교함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철옹성같이 견고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호의 품을 빠져나와 방황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목표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 것을 안타깝게도 다음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것은 물론 다음 24장에서도 확인되어지겠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엄청난 복이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영원히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여 끊임없이 고치고 수리되어져야만 합니다. 너희에게 있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이나 5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경계는 언제나 경성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경건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현명함과 분별력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악한 자들로부터의 구원과 음녀로부터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잠언이 1차적으로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에 관한 허심탄회한 조언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가운데는 음행을 영적인 면에서 해석하면서 잠언을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영적인 측면에 주목하며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경 본문에 주어진 1차적 의미를 문맥에 따라가며 있는 그대로 이해한 다음 영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의 적용 가능성을 생각한다. 둘째, 성경 본문을 적용할 때는 내가 이해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기의 원칙도 확인했으니 잠언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고 악한 자들과 음녀로부터 구원을 받은 젊은이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악을 피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2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라고 해서 지혜가 행하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여기서 행동의 주체는 너입니다. 지혜를 내면화한 사람이 되면 바로 내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행한다는 것은 인생길을 걷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길로 행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20절 하반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하는 인생길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을 지키려면 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의의 길에 대해 배우려면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처럼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비좁지만 옳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고 더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역교회를 이루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인데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잠시 망설여집니다만 여기 담긴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맨 앞에 나온 대저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쪽을 선택할 것인데 왜 그럴까요? 아까 서론에서 확인한 원칙에 따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이 되어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16절에서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 정직한 자, 즉 올바른 사람은 선한 결정을 하면서 땅에 거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주어진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나온 두 번째 이유는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대인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잠언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언급된 그런 악을 행하지 않으며 약속의 땅에 남아있을 것이니까 계속해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고 의인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21세기 팔레스티나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 땅이라는 말에서 느꼈을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신명기 4장 1절, 10절, 25절과 26절, 6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잠언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느꼈을 감정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 느끼던 갈망과 약속의 땅에서 누렸던 안전이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나라에 대한 갈망과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땅에 남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2절입니다. 그러나로 시작되는 경고입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져서 당장이든 심판때든 죽음을 맞아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사한 자, 즉 속임수에 능하고 충실하지 못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일은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강한 경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둡시다.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으면 가까운 곳에 사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교회를 이루어야 마땅하겠지만 함께 모이기 힘든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 성도들 사이에 사귐을 유지하며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따르려 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싹을 틔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방송을 들으며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 일이 계속될 수 있음도 생각하면서 거저 받은 이 큰 사랑을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아버지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